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시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성숙할 수 있을까?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 당사자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셉으로 이어진 언약 실현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 언약 실현자들을 결혼관계로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혼관계에서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끌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집 앞에서 빠이빠이 해놓고 또 되돌아서가지고 또 보고 싶어 전화하고 그러셨죠? 다 그러셔놓고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예요? 결혼이 단순히 끌림과 사랑으로 결혼했지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관계도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멀어집니다. 가정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소통이거든요. 부부가 예배 이후에 자녀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관계가 쌓아지고 신뢰관계가 쌓아지고 오해가 풀어져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신뢰관계거든요. 신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관계가 쌓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결혼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신랑 대신 그리고 신부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관계를 참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더하고 박사학위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의 넓이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이 온 우주에 있는 물 중에 요 컵 하나가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장대가 이것도 안 될까 싶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식을 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는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위대하세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도 그렇지만은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성숙했지만은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하고 이것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교대를 사모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나의 의로 정결케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의 부드러움, 따사로움. 그래서 이 아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여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했던 짓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고발하여. 우리가 이 사람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대놓고 적대한 것이죠. 가차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밀어낸 사람들, 이 무리들입니다. 누가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불특정 다수로 누구를 꼭 집어서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대놓고 주님을 적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러분 가만히 제가 목회를 뒤돌아보고 이렇게 세월을 쭉 하면서 많이 거쳐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득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몰라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 이득 관계에 마음 빼앗겨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 또 손주 세대는 아마 더 심한 어려움과 어쩌면 마지막 세대의 박해까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축을 세워야 된다고, 신앙의 축을.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의 한 래퍼가 자기가 새로운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을 내면서 동시에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켤레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발 밑창에다가 피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 피가 그쪽에서 막 흘러다녀요. 그래서 그 신발 거기에다가 성경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뭐 이런 거, 사탄 숭배로 그 신발을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신발 한 켤레에 113만 원인가 파는 거예요. 미국의 한 래퍼가요. 그러면서 대놓고 사탄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대예요. 결과적으로 그 래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마음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성경에서도 주의하라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물질의 이득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여기 빌라도가 이 고발을 했던 것이 세 가지 항목이에요. 첫 번째는 내란 선동죄로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세 거부죄, 세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적이 없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그 법을 다 따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가미로 묶은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가 꺼림직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의 총독으로 왔는데 자칫 이 유대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그 세 가지 죄 중에 하나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심플하게 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합니다. 스스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자태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의 외모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였어요. 아마 키도 작고 왜소하고 남노하고 아우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볼 때도 저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가 뭐 중요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50대가 되면은 얼굴도 거기서 거기다. 지난주에 연합집회 가서 했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대요. 70대가 되면은 학력도 거기서 거기다.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학사학위를 받았는지 다 치매 걸려가지고 80대가 돼도 내가 학위를 받았는지 뭐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외적으로 너무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남루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정신병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단순히 취급한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헤롯에게. 너무 안타깝죠 이 장면이.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라도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빌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자기와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뭐죠? 무심함입니다. 무심함. 관심이 없는 거. 귀찮은 거. 대충 해서 헤롯에게 넘기자 하고 이 빌라도가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자세가 있는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아질 거는 것은 경고등이 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아지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질 때 여러분은 빨간불을 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여길 분이 아니시잖아요. 빌라도는 무심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 헤롯인데 8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헤롯이 좀 정신병자 같아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기뻐했을까? 이 사람도 성경의 누가에 보면은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헤롯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가 관심 갖는 호기심 정도로 여겼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패망으로 나가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저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집중됐던 것이 뭐냐니까 자꾸 어떤 그 현상과 은사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좀 더 자극적인 현상과 예를 들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시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좀 더 센 기적, 좀 더 센 이적들을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기의 호기심과 관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제 아는 한 분도 기도원을 전정하다가 참 인생을 꿀꿀하게 마감한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 환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 혹은 지방에 가시거나 다른 강단에 갈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강단에서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사 위주로 혹은 고침의 은사, 뭐 환상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상과 이적의 마음이 빼앗기면 계속 이 해롭과 같이 자기의 호기심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호기심이 없으면 적대시하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자, 결과적으로 11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헤롯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세요? 새벽에 눈은 비비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대상 맞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가야 돼? 귀찮은데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부류에서는 여러분들 벗어났으면 좋겠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 해요.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오늘 독특하게 행하신 그 자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 맞대응할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신 겁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를 대동하고 왔을 때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주님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나를 잡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잡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들의 때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무슨 기도란 겁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죽여요. 그래서 성령이 힘껏 도와가지고 주님이 사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것이죠. 기도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보면은 여러분 22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제가 목이 좀 가서 69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서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변호하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벗어나거나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오늘은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제가 성만찬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본문인데 이사야 53장 7절을 말씀 보니까 다시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한번 똑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셔서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두 번이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로 침묵하였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한 것이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한 목사님이 그 매번 유월절 양을 잡는 일에 실습을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분의 이 강해를 듣다가 참 동감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들도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은 때가 있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 때는 온몸에 힘을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목을 아무런 힘, 그 저항도 아니하고 몸을 쭉 늘어뜨리는 그때가 있답니다. 그때 잡는데요, 양을. 희한하죠? 아니, 조금 희한한 얘기하면 놀래주기도 하시고. 아, 양이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양의 DNA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공회에 사로잡히셔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다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여러분을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신 순간이 침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침묵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침묵. 또 하나는 왕의 침묵.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멋있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오신 김에 여러분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1절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아멘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졸리시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갖고 와서 읽어드릴 텐데 자 눈으로 11절을 한번 따라오시고 귀는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극심한 영혼의 산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이게 뭐죠? 고난을 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이미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승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아들이 많이 생겨나리라. 그가 그들의 죄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이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12절 초반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뭐지요? 승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 표현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12절 말씀 보면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풉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다고요? 승리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갈 양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진 곤욕과 핍박을 다 당하신 이후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기 위하여 그분은 묵묵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70, 80 되면 말입니다. 학력은 고사하고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인정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뇌었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우리들의 절규와 한숨을 못 본 채 하십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많이 죽어갔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거들, 증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속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탈피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언들은 뭐냐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면 음성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내가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침묵으로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단다. 잘 견뎌라. 그런 자들이 진리를 붙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한 증거들을 많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살면서 많이 고달프시죠.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시죠. 참아야 될 거 많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많은 말로 대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 있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치는 그런 것을 거두세요. 주님처럼 침묵하세요.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과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이 고백하고 찬송 드립시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옆 지체에게도 당신은 왕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자존감 좀 회복합시다. 뭐 그렇게 어렵다. 인상 찌푸리면 주름만 생겨요. 곧 배울 텐데 예언 하나 하고 찬송합시다. 100년 안에 우리 주님 다 뵙니다. 주름살 좀 피시고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주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